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사거리 약 3,000km의 무수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군 당국은 앞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하려는 북한 측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국가 은행들은 이란과의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 서방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면서 세계 최대 은행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망설이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아울러 유럽 국가들과 특히 미국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자리프 장관은 폴란드에서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무역 규모를 연간 10억 달러까지 증액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폴란드에 이어 다음 달 2일까지 핀란드와 스웨덴, 라트비아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 러시아군의 작전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어린이 7명 등 민간인 23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들리브의 병원 등 시내 중심과 여러 곳에 어젯밤 10여 차례의 공습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리브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포함해 반군 연합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반군 단체들은 러시아가 ISIL이나 알카에다와 관계없는 단체들을 자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 들어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 수가 2,500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 수가 1,855명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만 880명이 선박 전복 사고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80명당 1명꼴로 목숨을 잃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해상 경로의 경우 더욱 위험해 올해 2,119명이 이곳에서 숨졌습니다. 북아프리카를 탈출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감비아인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내부 피난민 수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50만 명이던 아프간 내부 피난민 수가 현재 1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난 뒤에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이란 등 주변국으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해외 난민 수도 260만 명으로 추산돼 세계에서 난민 인구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여성 인신매매 창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ISIL이 여성들을 일종의 성노예로 팔아넘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ISIL의 한 요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억류한 여성들을 1인당 8,000달러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18살 안팎의 앳된 소녀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SIL이 약 1,800여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고위 인사의 첫 방중입니다. 북한이 오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실패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고위 인사가 중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 일행이 31일 오전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오전 10시 20분쯤 서우두공항 기빈실을 빠져나와 중국과 주중 북한 대사관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의전차량 10여 대와 소형 버스 등에 나눠 타고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장경찰과 순찰 차량을 배치해 리 부위원장 일행을 경호했습니다. 중국은 통상 북한 고위 인사가 외국을 방문하기 위해 베이징을 거쳐갈 때는 이 같은 의전을 하지 않는 만큼 리 부위원장 일행은 상당한 자격을 갖고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이번 방중 대표단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일행은 베이징 시내 다오이타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인 리 부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질 대화 내용이나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리 부위원장의 베이징 방문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의 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데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관계 관련해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함께 양측의 공식 발표가 없는 현 시점에서 리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정부가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유엔의 고강도 북한 제재 이후 고립화의 길로 가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절박한 시도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중국도 북한의 사정을 봐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리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날 새벽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 부위원장 일행이 대표단을 이끌고 사흘 일정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31일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 대표단 단장인 리 부위원장이 이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무국 부위원장과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고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직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사령탑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 만큼 이번 방중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시진핑 주석을 만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어서 김환용 기자가 방중 목적을 분석해봤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리수용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첫 방중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리 부위원장의 북한 권력 측내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중국 방문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김재일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 역할을 맡아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최근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강석주 전 국제담당 비서의 뒤를 이어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북한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일 사망한 강 전 당비서의 장례위원 명단에서는 권력 서열 6위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 부위원장이 김재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 부위원장의 북한 권력 내부의 위상으로 볼 때 특사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교수는 리 부위원장의 행보가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 대회로 대내 정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외 관계를 풀자는 것이고 지금 제재 압박 속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혈맹인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리 부위원장의 이런 방문 취지를 놓고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김재일 위원장에게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대한 축전을 보냈고 30일엔 김재일 위원장이 북한의 소백수 남자 농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농구팀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며 북중 간 친선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리 부위원장이 방중 기간 중 핵 문제와 육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깊이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일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리 부위원장의 방문이 김재일 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리 부위원장이 김재일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방중했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북중관계 개선 등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 대선 이전 김재일 위원장의 방중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중국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 부위원장의 방중 때 이 문제가 바로 결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가 북중 정상회담으로의 진전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중국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건은 결국은 중국이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명분은 북한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6일에서 7일 베이징에서 제8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를 갖는 만큼 리 부위원장의 방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미중 간에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과 정상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북중관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 일정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발표를 주목해달라며 곧 발표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실패죠.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상황을 추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전하교 공보실장의 3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실패로 추정하고 있고요. 상황은 좀 더 분석 중에 있습니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 공보실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발사 시도 하루 전인 30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하면서 미한 군당국은 발사 동향을 집중 감시해왔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는 물론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최초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이 리수용의 방중에 맞춰 급하게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며 먼저 핵탄두 폭발 시험을 성공시킨 뒤 중국 측에 핵무기 유예 카드를 쓰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연속 실패에 이어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발사를 시도한 데에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수단만 그냥 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굳이 이렇게 무수단을 또 쏠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리수영이가 오늘 또 갔잖아요. 리수영이가 가는 아침에 느닷없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이 쏘는 미사일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발사라는 거죠.
김 교수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실패는 무수단 미사일의 본질적 오류라기보단 이 실험을 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추가 도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라며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연대해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처럼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한국국가전력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오늘 발사했다는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대한민국 합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R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략 한 3,000km에서 4,000km 정도 비행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수단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에 북한이 이제 이 작전 배치를 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미사일과 달리 이 미사일은 배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4월 15일과 4월 28일 세 발을 발사를 했는데 잇따라 실패를 했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그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이걸 발사를 했지만 일단은 실패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거리가 한 3,000-4,000km가 되기 때문에 주일 미군은 물론이고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그런 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되는 미군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기도로 볼 수 있고, 또 이 미사일에는 핵탄두까지도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 대비해야 할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을 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그 보는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예, 일단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보기에는 이 원산 지역, 강원도 원산 지역에 이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를 갖다 놓고
네.
거기서 사격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동안 지난 4월 달에 세 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이가 어쨌든 지난번 그 세 차례의 실패로 김정은의 체면이 많이 구겨졌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무리한 시도가 이번에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추정의 근거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이 발사 직후에 바로 이 폭발을 하거나 추락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거듭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동식 발사대에서 처음으로 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료계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발사대에서는 떠났지만 자세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단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세 차례의 그 무리한 발사 이후에 충분한 그 원인 분석과 보완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도 김정은에게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좀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안 된 상태에서
네.
무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시도한 것이 이딴 실패가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집착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입증이 됐지만 무수단은 단 한 번도 발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세 번이나 발사를 했고
네.
발사를 실패를 했고요. 어쨌든 이것이 성능이 입증이 돼야 자기들이 미국을 향한 또는 일본이나 대한민국을 향한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의도로 어쨌든 이것이 성공할 때까지는 계속 반복된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무수단 미사일이 언젠가 그 발사에 성공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에는 어떤 위협이 될까요?
일단 한반도의 유사시에 이 이미 기계획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일본이라든지 주일 미군이라든지 또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이 미사일을 가지고 사전에 차단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의 선제 타격이라든지 또는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7차 당대회 이후에 남측의 대화 공세를 펼쳐온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은 다시 그러면 도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두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가지는 김정은이가 어쨌든 기회가 될 때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라 그랬고 또 당 결정서에서도 이미 핵을 질 양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핵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이 시험 발사를 해야 될 그런 군사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군사회담을 제의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단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라라고 사실상 거부한 셈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제의한 이 군사회담을 거부할 경우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이 회담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압력 수단으로 시도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네. 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 실패와 관련해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전자인증서 해킹 사건을 수사해온 한국 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1월쯤 금융보안 전문업체인 한 회사의 전산 서버를 해킹한 뒤 내부 자료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이 악성 프로그램은 한국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서울시청 등 10개 정부기관 컴퓨터 19대에 유포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북한의 해킹 조직이 전자인증서의 공신력을 악용해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시키고 주요 전산망 마비 등 사회 혼란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곡물 생산이 부진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은 장마당으로 불리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민간연구단체인 GSNJ에 따르면 북한은 올 들어 4월까지 2,363톤, 금액으론 120만 7천 달러어치 곡물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9,087톤이었습니다. GSNJ 북한 동북아연구원 원장인 권태진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심각한 가뭄 때문에 가을 작황이 부진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주민들에 대한 곡물 배급량이 줄었는데도 이처럼 곡물 수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보다 6% 정도 감소한 542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곡물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이 1kg에 북한 돈 5천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권 박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북한 당국의 곡물 재고가 일부 부족한 공급을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 들어 활성화된 시장 기능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김정은 정권 이후에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북한 당국이 잘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에 그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한국 내 인터넷 매체인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곡물 가격 안정은 국가 차원의 식량 생산이 잘 돼서가 아니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농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매체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도 밀수 등 통계 잡히지 않는 곡물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해서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군부대에서 흘러나간다든가 배급자들이라고 하는 중앙 공무원들 속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그런 쌀들이 거기에 유입돼 있고 그게 활성화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별로 대북 제재하는 연관이 별로 안 되죠. 당분간은.
한편 북한은 올 들어 3월까지 중국에서 비료를 대거 수입했지만 4월 한 달간은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NJ에 따르면 북한은 4월 한 달간 1,572톤의 비료를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엔 무려 14만 8,654톤을 수입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북한이 1월부터 3월까지 수입한 비료의 양은 지난 한 해 수입한 양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권태진 박사입니다.
북한이 1, 2, 3월 동안에 금년에 필요한 비료를 이미 다 확보했다. 이제는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 박사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식량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부진할 경우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비료를 일찌감치 수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동안 6일을 일하지만 임금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지고 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아시아 센터가 30일 유럽연합 내 북한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란 제목의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앞서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지난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로 사망한 북한 용접공 정경수 씨 사례를 북한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폴란드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감독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전 씨에게 방화복 같은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다수의 불법적인 관행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또한 전 씨는 하루 평균 12시간씩 주 6일 근무했지만 임금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전 씨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 명세서도 받지 못했으며 여권도 북한인 관리자들에게 압수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 씨뿐 아니라 폴란드에서 일한 동료들도 강제 노동의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가장 많이 내주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 허가서 총 2,783건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북한 노동자 고용과 관련 있는 32개 업체 중에서 28개사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폴란드 노동당국이 2010년부터 조사한 결과 77건의 불법 고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취업 허가와 다른 직장과 직종에 파견하는 것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휴가 미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이 중개회사를 통해 지불된다며 북한 노동자는 자신의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고 개인 은행 계좌도 소유할 수 없으며 아주 적은 현금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이번에 파악된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형태의 특징 중 하나로 북한 당국과 현지 기업들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꼽았습니다. 북한이 능라도 무역총회사 등을 통해 폴란드 기업과 계약을 맺지만 이들 기업들은 중개자 역할을 맡아 또 다른 현지 기업들에게 노동자를 파견하는 다단계 구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파견되는 직장에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 계약으로 고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근로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민법상의 고용계약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관행이 노동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 같은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는 폴란드 기업 중 일부가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기금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 일본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남중국해의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반한단체인 제트퀘가 주요 활동 무대를 잃게 됐다는 소식, 또 전 세계에서 아직도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가 북한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또 미국 소식으로는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그의 행동이 공익적이었지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서 G7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에 항의했다는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중국 외교부가요, 최근 요코이 유타카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서 지난 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또 나머지 6개의 정상회의 참가국의 고위 외교관들도 불러서요 항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G7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중국이 문제 삼은 겁니까?
네, 이번 선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예.
세계 경제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행위를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명시한 부분, 또 나머지 하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예.
중국 정부가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건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그 중국이라는 말은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여기에 이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노력을 겨냥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하기 때문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선언문에서는 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분쟁 주체로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그동안 미국, 일본과 달리 남중국해 분쟁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영국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도 이 공동 선언을 통해서 중국 견제에 가세한 것이라는
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항의한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네, 중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서 전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G7 정상 선언이 채택된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정상회의 참여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선동하거나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요,
예.
일본과 이 나라들의 이런 방식에 강렬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일본 대사를 불러서 이런 불만의 뜻을 나타낸 건데 그렇다면 혹시 일본 쪽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은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국무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예.
중국 측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또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고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이 정상 선언의 관련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서방 주요 국가들이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좀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들이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남중국해 분쟁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지도를 보면은요,
네.
이 남중국해는 뭐 그야말로 동남아시아 일대 해양 교통의 요지입니다.
네.
북쪽으로는 중국 대륙과 붙어 있고요, 서쪽으로는 베트남 해안인데
예.
남쪽과 동쪽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타이완도 이 지역에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일대를 통과하는 해양 무역량이 한 해 5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바다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과거 남진아해라고도 불렸던 곳인데 중국이 역사적 배경을 들어서 이 해역 거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군이 남중국해 요충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첨단 무기를 배치했고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과 미국은 중국의 이런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한단체가 주요 활동 공간을 잃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한국과 한국인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는 집단 행동, 이른바 혐한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본 도시 가와사키시에서 이 시당국이 대표적 혐한 단체인 제트회의 집회 장소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예.
시 당국은 가와사키 시내 공원에서 다음 달 5일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제트회 측에 장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예. 오늘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혐한 시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시 당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제트회요? 어떤 단체입니까?
예, 제1한인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회라는 이름의 혐한 시위 전문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는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입에 담긴 힘든 막말과 폭력을 행사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 당국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트회가 주로 했던 집회나 시위를 했던 장소에서는 당분간은 시위를 못하게 되지만 혹시 다른 장소를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트회 활동이요. 사실 수도 도쿄와 주요 대도시를 포함해서 일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가와사키는 오카사 등지와 함께 일본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혐한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요. 바로 이곳이 제트회의 주요 활동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제트회가 지난 2013년 이후에 가와사키 시내에서 총 13번이나 혐한 시위를 연 걸로 파악된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는데요. 일본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혐한 시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지자체가 이렇게 그 혐한 시위 장소 사용을 불허한 게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의회가요 지난 24일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했는데요.
예.
이 혐한 시위 억제법 제정 이후 처음 실질적인 조치가 나온 겁니다.
네. 자,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지금도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한 세계 노예 지수를 보면은요.
네.
노예 상태로 태어났거나 성매매 대상으로 납치된 사람, 또 빚 때문에 붙잡혀 있거나 강제 노역을 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4,580만 명이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예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네, 조사 대상 167개 나라 가운데 인도가 전체 인구 13억 명 중에 1,840만 명이 노예 상태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예.
인도 다음으로는 340만 명이 집계된 중국, 그리고 210만 명의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북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은 2,500만 명 중에 4.37%에 해당하는 110만 명인데
예.
인구 비율로 북한이 1위였습니다.
아.
북한이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란, 에리트리아, 적도 기니와 함께 최하위 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북한도 이제 그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땐 노예 상태인 사람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결론을 내린 건데
네.
어떻게 이런 걸 조사를 한 거죠, 북한의 경우는?
네, 이번 지수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갤럽이 53개 언어로 25개 국가에서 4만 2천 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장 조사로 진행됐는데요.
예.
현장 조사 과정에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국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은 이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볼 수 없는 나라는 일종의 추정치를 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또 재단 측도 인정을 했는데요.
예.
실제 북한에 대한 수치 집계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또 이웃나라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겁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따져보고 먼저 에릭 홀더 전 장관의 발언부터 좀 볼까요?
네. 자, 에릭 홀더 전 장관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해서 큰 논란을 일으킨 에드워드 스노든의 행동에 대해서 공익적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스노든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홀더 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 보좌관 출신인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진행하는 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예.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공익적이라는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네. 이 스노든의 폭로 방식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스노든이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이 논쟁을 끌어내고요.
예.
또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이 공익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쳤고요. 미국의 정보 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점을 또 에릭 홀더 전 장관이 지적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든지 아니면 유죄 인정을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플리바게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이제 스노든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스노든이 최대 징역 30년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해준다면 언제든지 미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현행 간첩법 아래서는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서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 방송을 듣는 분은 이 스노든이라는 인물이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든이 어떤 폭로를 한 겁니까?
네, 지난 2013년 6월에요. 미 국가안보국 NSA 직원이었던 스노든이
예.
NSA가 전화 통화 기록이나 이메일과 팩스를 주고받은 기록 같은 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예.
스노든이 영국의 가디언 신문을 통해서 미국 내 통화 감찰 기록하고 이 프리즘, 이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예.
스노든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되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을 네. 했었죠.
당시 스노든의 폭로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이 우방 정상들의 손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예.
때문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었죠.
네네.
국제 테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미 정보당국이 기업이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미국의 애국법이 당시 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위해서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예, 이렇게 엄청난 폭로를 하고 난 뒤에 스노든이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밀 폭로를 하고 난 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홍콩에 은신해 있었는데요.
예.
스노든이 당시 러시아를 거쳐서 남미로 가려고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스노든의 여권을 또 취소하면서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한 달 동안 또 발이 묶이기도 했었죠.
네.
그러다가 2013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1년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고요.
예.
1년 뒤에 다시 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년 임시 거주 허가를 취득해서 지금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있는 거군요.
네.
이제 폭로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스노든의 그 폭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요, 스노든이 기밀 문서를 유출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스노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스노든이 정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예.
그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1도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내일 오전 오후 모두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안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역시 많이 올라갔습니다. 30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강 지역에는 구름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신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9도, 구성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은 11도고요.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에는 맑게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의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신도, 장신, 해산, 풍산 지역만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6도, 장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되고요. 풍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역시 20도입니다. 평강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구름이 조금 있군요. 청진, 웅기, 성진 지역은 오후 들어서 더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5도, 성진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여전히 낮습니다. 2도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전 해상이 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갤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의 경우 오전에 2m까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해상은 1m 내외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3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사거리 약 3,000km의 무수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군 당국은 앞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하려는 북한 측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폴란드 파병군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폴란드의 나토군 방어력과 억지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7월 바르샤바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에 대한 추가 파병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는 폴란드가 공격을 받는 것은 나토 동맹 모두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총장은 또 동유럽에 나토군 병력 확대 규모와 주둔 지역을 정하는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다국적 군이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적대감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방 국가 은행들은 이란과의 금융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 서방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은행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망설이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아울러 유럽 국가들과 특히 미국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자리프 장관은 폴란드에서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무역 규모를 연간 10억 달러까지 증액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폴란드에 이어 다음 달 2일까지 핀란드와 스웨덴, 라트비아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 러시아군의 작전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어린이 7명 등 민간인 23명이 숨졌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들리브의 병원 등 시내 중심가 여러 곳에 어젯밤 10여 차례의 공습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리브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포함해 반군 연합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일간 시리아 반군들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협정에 반군 단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군 단체들은 그러나 러시아가 ISIL이나 알카에다와 관계없는 단체들을 자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올 들어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 수가 2,500명을 넘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 수가 1,855명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만 880명이 선박 전복 사고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80명당 1명꼴로 목숨을 잃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해상 경로의 경우 더욱 심각해 올해 2,119명이 이곳에서 숨졌습니다. 북아프리카를 탈출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감비아인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내부 피난민 수가 3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50만 명이던 아프간 내부 피난민 수가 현재 1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또 파키스탄과 이란 등 주변국으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해외 난민 수도 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